VOA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적절한 반격과 방어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군 수뇌부를 일일이 검명하면서 작전의 성과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푸틴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반격 개시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우크라이나가 관련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선 전투가 가장 치열한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거론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과 진격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지만 어떤 전투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의회 연설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21세기의 미래를 결정할 창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캐나다가 그런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일반적으로 타이완과 중국 사이 비공식적인 국경으로 여겨집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4척의 중국 선박이 이날 연합 전투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일주일 내에 두 차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 군용기 37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측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11일 집중호우로 현재 최소 25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당국의 구호활동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날 남부 지역에 초강력 사이클론이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최대 시속 130km에서 140km 풍속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에도 최악의 폭우가 덮쳐 천여 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단 군벌이 24시간의 휴전 직후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새벽 6시 휴전이 종료되자 수도 하르툼 등지에서 총성과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르툼 동쪽 외곽 지역에서도 포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휴전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RSF는 민정이양 후 지휘권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지난 4월 무력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19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탈장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일 3종 기도를 생략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지난 7일 복부 탈장을 치료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짚던 세르조 알레피페 의사는 이날 교황이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열려서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 공개회의가 열려서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다뤘지만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로버트 우드 대사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영어로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상대로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못하고 끝난 거네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 등 몇몇 나라의 요청으로 소집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 상임 이사국들 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어느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심이 된 서방 측과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됐다거나 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일반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리에서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실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일치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때도 이것이 이제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지만 유엔 안보리는 긴급 논의에서 아무런 말하자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북한은 어떠한 제재나 규제 없이 핵과 미사일 등의 고도화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좀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 지난번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5월 31일 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사실 이 그 북한의 그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2일 날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로켓 발사를 주제로 이제 유엔 안보리 긴급 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아무런 대응이나 합의를 못하고 대신 이 자리에서 안보리는 각국의 입장을 개진 그러니까 각국 대표가 이제 쭉 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회의를 마쳤는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한다, 이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그 미국에게 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그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회의에는 중국 대표로 이제 겅샹 중국 그 대표부의 그 부대사가 참가를 했는데요. 아,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또 군사 주둔을 증가해서 한반도와 주변국의 전략과 안보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이날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안나 에브스티코바니바 러시아 차석대에서도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 그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확장 억제되는 개념 아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대표인 로버트 우드 대사도 그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과 그 미국의 그 군사적 활동을 그 같은 차원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온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반면에 북한은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보면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그리고 한미 남방 삼각관계 이것이 이제는 뭐 거의 고착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 북방 삼각 그리고 남방 삼각 이런 진영 분리는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고 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가 그 원인과 배경을 놓고 맞서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부터 안보리에서는 아무런 말하자면 대응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은 서로의 주장을 그 앞세우면서 의견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고착된 이런 상황이 더더욱 지금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현안이 또 중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대립 이것이 크게 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 문제도 이 대립의 또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배경으로 인해서 이 북방 삼각 그리고 남방 삼각의 그 말하자면 대립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북한 문제만을 놓고 보면 이 중국은 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도발을 할 경우에 양측이 똑같이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합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응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다소 온건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면서 중국의 이런 다소 비교적 온건했던 그 발언들도 점점 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에 대한 그 중국 대표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또 군사적인 존재를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북한의 말하자면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도발적 행동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북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중국의 말하자면 반박도 점점 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겨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핵 미사일 개발 이런 거를 뭐 거의 뭐 염려할 필요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배경, 그러니까 한 6년 전이죠. 당시 2017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 트리거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방아쇠 조항이다 이런 것인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또 쓰면 유엔 안보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즉각 나서서 북한의 유류,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것을 유엔 안보리가 아주 그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그 몇 년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특히 미사일 발사, ICBM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 10번가량 회의를 열었는데 아무런 합의, 그 결의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트리거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돼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같은 국제 정세,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북방삼각, 남방삼각 관계의 그 이완, 이 같은 대립 이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국가, 미사일 국가로 가는 것을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요일인데요. 군사 정찰 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발사와 관련된 재차 발사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그 같은 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서서 북한 측이 발표한 대로 이번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에서 실패한 이유가 이제 엔진의 문제와 그리고 연료 체계의 문제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시정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요. 게다가 북한 측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시점에 초여름의 장마, 이른바 보리 장마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우주 발사체 발사에는 그 기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보리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북한이 예고한 정찰 위성 재발사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체로 가까운 장래에 다시 발사하는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해군은 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인양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워싱턴 시간으로 금요일 이제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인양에 관한 뭐 진전된 소식이 있나요?
네, 인양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인양이 완료되거나 끝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31일 날 북한의 그 로켓이 천리마 1형이라고 하는 로켓이 이제 서해 군산 근처에 이제 추락을 해서 그 추락 직후에 그 해군이 그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시작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북한 로켓이 서해의 그 수심 한 75m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현재 그 장소를 지금 발견을 했고 계속 지금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물체가 상당히 좀 무겁고 또 바다가 상당히 혼탁하다고 그럽니다. 잘 안 네.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네. 현재 지금 한국 해군이 그 구조선 세척 그리고 여러 그 잠수사슬을 동원해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일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것이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좀 윤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엔 안보리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네.
그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이 되고요. 그 밖에 10개 나라가 2년 임기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15개 나라가 이제 그 이사국으로서 안보리를 구성하는데요. 비상임 이사국, 이번에 이제 한국이 세 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돼서 2024년과 2025년에 그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1996년에서 97년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에도 그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선출된 것이죠. 이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 상임 이사국 다섯 개 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안보리가 말하자면 다루는 각종 현안 논의에 똑같이 참여해서 입장을 내고 또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통해서 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개발 문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한국, 일본이 모두 이제 안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공조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한일 3국이 모두 지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뭐 상임이사국 P5니까요.
예.
원래 안보리에 있었고 일본도 현재 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고 한국이 이번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인권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한국이 과거보다는 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이것은 뭐 지금 상임이사국이 되나 안 되나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문제는 네. 이제 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야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풀리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그 북방상각, 남방상각 이런 관계로 굉장히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잘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풀리지 않는 한은 북한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외교 과제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안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실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외교 과제 중에 하나가 대중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권 후에 과거 정부들의 대중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만 해도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국경을 접한 이웃이다 이렇게 한반도와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 문제에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안미 경중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안미 경중이라는 게 이제 안보는 미국에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말하자면 의존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한국의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타이완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밸런스,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서는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 말하자면 기우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적어도 적대 관계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원만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의 유엔 주재 대사죠. 황중국 대사는 한국이 이제 안보리 비상인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된 직후에 기자들과의 말하자면 문답에서 이제 안보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9일에도 한국 외교부가 이제 서울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사실상 역대 가장 낮은 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하고 또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외교를 펴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 안보 차관은 6일 워싱턴에 있는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젠킨스 차관의 말 잠깐 들어보죠.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서 각국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와 제재, 각국과의 협력 등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결국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지 이런 것인데, 자, 이런 것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젠킨스 그 차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을 점점 더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또 강화한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이런 조치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북한은 외교적 압박이나 제재에 맞서서 오히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유일하게 도발을 중단한 때는 미국과의 외교와 대화가 진행 중일 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또 이런 말하자면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북한을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한 여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 있는 그 연구소죠. 그 카네기 재단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당시 젠킨스 차관보는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히 그 화제가 됐고요. 이번 세미나에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젠킨스 차관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건 그 전통적인 국가 간 군축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 감소, 위기 관리, 규범 선정 등이 포함된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통적인 그 미국과 무슨 그 러시아 간에 했던 군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그런 뜻의 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2일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축하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낸 그 의도가 뭐일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소셜 미디어에 이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 의도야 본인만이 알 것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이제 관심을 끈 것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공화당의 그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선두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그 다루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때도 직설적이면서 미국의 기존 외교 방침 내지는 그 입장과는 다른 맥락의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예, 예.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톱다운식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수십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입장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이 미한 연합훈련이 너무 도발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동안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현재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인 것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 기자.
네,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실시되는데요. 선거 판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공화당도 한 10명, 민주당도 상당히 한 10명 정도 후보가 난립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 조사를 이제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1위입니다. 69.6%가 그 지지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1%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아마 그 내년도 선거는 아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처럼 아마 재대결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아직 1년이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침서 제목이 국가 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 굵직굵직한 것을 좀 대강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번에 밝힌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2018년 5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지침서와는 극명하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조가 됩니다.
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침서의 명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강조점을 뒀고요.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과거 전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제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공식 대응에는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부인 플로렌스 하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감이 못되는 남편을 부추겨서 출마하게 했고 사사건건 간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플로렌스 하딩을 소개해드립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21년 3월 호기심에 찬 군중이 백악관 안을 기웃거리자 직원들이 급하게 창문을 가렸다. 그 모습을 본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 당장 창문 가리개를 치우라고 지시했는데 백악관은 국민의 것이고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거였다.
네, 한동안 백악관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병 때문이었는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은 백악관 문을 활짝 열었고요. 가능한 국민과 어울리려고 애썼습니다. 캐서린 시블리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백악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 때 전쟁 중의 조치로 폐쇄했던 건데요. 하딩 대통령 부부는 원래 전통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뜰을 개방했죠.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주회를 열었고요.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백악관 현관문도 개방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곤 했습니다. 취임한 다음 해인 1922년 새해 연회에는 사람들이 6천 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 많은 사람과 일일이 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하딩 대통령 부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하고 소탈한 대통령 부부. 제임스의 하딩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인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플로렌스는 남편 워런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1860년에 부유한 사업가 에이머스 클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렌스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플로렌스가 셈에 능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죠. 덕분에 당시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똑똑했고 음악에 관심 많아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곤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음악학교에 다니기도 했죠.
군림하는 아버지 아래서 억압당한다고 느낀 플로렌스. 19살 나이에 2살 위인 이웃 청년 헨리 누울프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 결혼은 곧 실수로 드러났는데 남편 헨리는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술 마시기만 좋아하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결국 2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 헨리가 아내 플로렌스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딸이 남자와 달아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고요. 도와주길 거부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캐서린 시블리 교수입니다.
아이를 혼자 기른다는 건 힘들죠. 플로렌스가 피아노 선생으로 일하면서 아들 마셜을 혼자 길러보려고 했지만요. 플로렌스의 아버지가 손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마셜이 클링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플로렌스가 따로 살면서 가끔 아들을 보러 가곤 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워런 하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죠. 워런 하딩은 플로렌스가 아들을 둔 이혼녀였고 자신보다 5살 위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이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워런 하딩이 좋은 남자긴 했지만 그저 작은 신문사나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런 하딩의 아내가 된 플로렌스는 남편의 신문사 일을 도왔습니다. 구독과 광고 부문을 도맡아 일하고 직원들을 관리했는데요. 워런 하딩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일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독립심이 강하고 야망이 있었지만 워런 하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으로 일하면서 만족해했는데요. 균형 있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요. 연설도 잘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남편의 그런 능력을 살리고 싶어 했는데요. 남편에게 정치인으로 나서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하딩이 오하이오주 의회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고요.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도 나갔는데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그리고 1912년이 되면 헌법이 바뀌어서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는데요. 1914년에 하딩이 출마해서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하딩 부부가 워싱턴 DC에 와서 살게 되죠. 워런 하딩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첫 번째 경우였는데요. 친구들이 하딩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부추긴 겁니다. 사실 하딩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내 플로렌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설문 작성을 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19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플로렌스 하딩은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에게 투표한 첫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요. 19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워런 하딩은 아주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여성에게 인기가 높았기도 했지만요. 당시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던 미국인들이 모든 것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하딩을 택한 겁니다.
하딩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 플로렌스 하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대통령이 연설문에 한 단락을 삭제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는데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다.
네, 플로렌스가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캐서린 시블리 교수는 플로렌스 하딩의 영향력이 안 좋은 쪽으로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렌스 하딩은 공작 부인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런 하딩이 아내를 그런 별명으로 불렀죠. 그래서 플로렌스가 남편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있을 때 플로렌스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신장염이 재발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오전 10시나 11시가 돼서야 간신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에 참석하기 힘들었죠. 또 1921년에 하딩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자 반전운동가였던 유진 뎁스를 사면한 일이 있는데요. 플로렌스는 뎁스를 사면하는데 반대했습니다. 만약 플로렌스가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뎁스 사면을 막을 수 있었겠죠.
남편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플로렌스 하딩이 백악관 직원에게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확실히 플로렌스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여성 전용 연방 교도소를 세우게 했고요. 강요 임명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도 있었는데요. 재향 군인 국장을 맡은 찰스 포브스가 보훈병원 예산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재향 군인 국장 부정 사건이 일어나서 포브스가 사임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버트 홀 내무장관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하딩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홀 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 기업이 국유지인 T4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캘 수 있게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하딩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열리는데요. 그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긴 했습니다.
하딩 대통령도 이런 친구들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친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딩 대통령은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일반에 알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923년에 미국 서부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하자 여러 억측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망신당할 걸 우려한 아내 플로렌스가 하딩 대통령을 독살했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플로렌스 하딩에 관해 연구하면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플로렌스가 대부분의 서류를 불태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워런 하딩에 관해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로렌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면서 하딩 대통령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이 플로렌스 하딩은 무척 강한 여성이었고요.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지 않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첫 퍼스트 레이디였죠. 또 여성들의 정치 모임에 성명을 써서 보낸 첫 대통령 부인이기도 합니다. 플로렌스 하딩은 여성이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에 속해서 활동하길 바랐습니다. 재향 군인의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 부인 플로렌스 하딩을 알아봤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한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적절한 반격과 방어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군 수뇌부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작전의 성과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푸틴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반격 개시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우크라이나가 관련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선 전투가 가장 치열한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거론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과 진격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지만 어떤 전투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의회 연설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21세기의 미래를 결정할 창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캐나다가 그런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일반적으로 타이완과 중국 사이 비공식적인 국경으로 여겨집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4척의 중국 선박이 이날 연합전투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일주일 내에 두 차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 군용기 37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측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11일 집중호우로 현재 최소 25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당국의 구호활동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날 남부 지역의 초강력 사이클론이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최대 시속 130km에서 140km 풍속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에도 최악의 폭우가 덮쳐 천여 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단 군벌이 24시간의 휴전 직후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새벽 6시 휴전이 종료되자 수도 하르툼 등지에서 총성과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르툼 동쪽 외곽 지역에서도 포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휴전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RSF는 민정이양 후 지휘권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지난 4월 무력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19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탈장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일 3종 기도를 생략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지난 7일 복부 탈장을 치료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6월 1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